오늘도 아골 골짜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골 골짜기란 말의 뜻은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한다 그러죠. 고난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여리고 승리에 이제 그 승전보가 그 함성이 끝나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여리고성 점령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오히려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도망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이제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들었습니다. 그 해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 이제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범죄자를 색출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아골 골짜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7장을 말씀을 할 때에는 아 이것은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성 전투는 물론 중요한 팩트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성 전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이 성전을 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규정을 하시고 그 패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범죄자 색출을 해서 그를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뽑혔나요? 아간은 사람의 이름이죠. 자, 아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갈미야.
누구의 증손자인가요?
세라의 증손.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누구의 손자라 그러고 증손자인가고 딱 띄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 건너뛰었는데 역시 저의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실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를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족속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남자를 나오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중에 범인을 색출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 나오면은 열두 지파가 딱 나오면은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았을까요? 지금 누구를 뽑는 것 같죠?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치어서 튀기는 사람한테 뽑았을까요? 그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고개 탁 숙인 다음에 돌을 던져서 머리 딱 맞는 사람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니까.
너무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다음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비를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제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제비뽑기는 이렇게 했대요. 하얀 돌하고 까만 돌 두 개를 똑같이 생긴 돌을 이렇게 갈아서 무게도 똑같은 돌을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정근 집사님, 이거 훔쳤죠? 그럼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얀 것, 까만 것 중에 하나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하얀 돌을 꺼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긍정을 하는 거고, 까만 돌을 꺼내면은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정근 집사님이 뭘 잘못했다. 그런데 하얀 돌을 쓱 꺼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까마를 꺼내면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정을 해주죠.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얀 걸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까마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죠? 열두 지파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나왔고 아마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열두 지파를 다 준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장막을 보면은 성소로 해서 네 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나눠가는 걸 알잖아요. 아마 그렇게 지파를 나누어서 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처음 지파가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죠?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봤자 성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어느 지파가 뽑혔다고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가 전부 몇 개? 12개. 그 중에서 유다지파는 몇 번째? 네? 첫 번째가 아니고 그러면 네 번째. 그런데 네 번째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장자가 르벤이라고 하는 장자인데 근데 이 축복을 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네 번째인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 재산, 땅의 축복은 요셉에게 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족장이 누가 되는가 하면 이 유다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가 되는가 하면 유다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갈렙? 또 유명한 사람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예요. 또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 주인 되는데 제비를 뽑는데 열두 지파가 와서 뽑는데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자발이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이나 뭐 갓지파나 이런 데서 므낫세 반지파 이런 데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느낌상 최고의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가 그 제비를 다 뽑아요. 이 성경에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전수되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 이야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뽑히는 순간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칼을 다 뽑아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 지파가 이럴 수가 있느냐. 범인을 잡아서 이 칼로 찔러 죽이기 전까지 절대 칼을 넣지 않겠다고 전부 막 흥분을 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대단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지파를 위해서 가장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그 중심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가장 밝혀야 될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될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직들이 흔들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지파가.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런데. 유다지파가 뽑히니까 그때까지도 다른 지파들은 쭉 있고, 이제 유다지파만 순순하겠죠. 자, 유다지파 중에서 이제 족보 있는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이제 각 족속 대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두 번째, 세라 족속은 또 유다 지파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지파예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이 세라를 낳았는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이 세라는 쌍둥이인데 형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라는 동생이에요. 쌍둥이인데 베레스라고 하는 이 형의 족보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다말은 누군가 하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놀랍죠, 그죠? 다말이라는 여인은 며느리, 며느리. 유다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넷을 낳았는데 제일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가서 결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갔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라 셀라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그렇게 안타깝잖아요. 못 보내요. 못 보내고는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은 쫓겨나가지고 창녀가 돼요. 거의 비슷한 창녀처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유다가 그 동네를 가게 됐는데 거기 어떤 창녀처럼 꾸민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는 둘이 하룻밤을 자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다말은 영리합니다. 이것이 유다고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 증표를 하나 주세요. 해서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 문을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들어가니까 다말이 짠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떠들기 시작하거든. 골치 아프잖아요. 봤더니 이게 유다가 자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세라라는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베레스, 이 세라의 형인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조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 베레스 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는데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세라는 그런데도 이 유다지파의 세라 이 베레스 집안은 대단한 명문 가정이니까 이게 딱 뽑히는데 세라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더 유다지파가 뽑힌 것만 해도 좋은 참 그것도 불행한데 거기에서 대단한 명문지파가 또 이 저 족속이 뽑히니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뽑혀요? 남자들 나오라 하죠.
삽디.
그 다음에 누가 뽑혀요?
아가니.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 다 나와라. 그래서 남자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아가니.
자, 아가니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사실 누가 범인 같으면 아까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너무 정답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집합. 여놈이 범인이다 하고 딱 잡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집합 나오라 해서 또 나오고 들어와서 나와서 그러면서 착착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인인 이 아간이 그 시간 동안 뉘우치면서 회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범인이라고 해요. 범인이라 하면은 집합 딱 나오라 할 때 자 60만이 지금 있잖아요. 60만 중에 자기가 제비 뽑혀서 범인으로 뽑힐 것 같아요? 안 뽑힐 것 같아요? 확률상 안 뽑히겠죠. 내가 뽑힐 가능성이 있나요? 그냥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다 집합가 뽑히니까 어이구 우리 집합가 뽑혀네. 유다 집합가 한 6만 명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가 뽑힐까라고 생각이 나겠어요. 점점 다가오다가 드디어 삽기가 딱 뽑히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도리 없이 내가 이제 뽑히겠구나. 갈미가 딱 뽑히거나,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다. 내가 돈놈이야. 나쁜 짓을 한다.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가서 지도록 만든 패전의 원인이 된 종자가 나라는 말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전쟁을 해서 사랑하는 동족 36명이 전사하는 이런 참 이스라엘이 최초로 처음으로 패전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전범의 핵심적인 전범 패전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두렵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게 드디어 운명의 발자국이 척척 달아오는데 끝까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이 아간의 이 도덕성. 여러분 잘못한 것에서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원하세요. 죄는 숨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뽑히니까 이제 아간이 드디어 뽑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아간을 신문을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0만이 되는 넘는 그 사람 중에서 아간이 뽑혔을 때 안 뽑힌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60만은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진실이 맞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 정말 아간이 범인이 맞는가? 혹시 아간이 억울하게 뽑힌 건 아닌가? 제비를 뽑아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간 입장에서 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제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치게 되는 거예요. 뻥을 치게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뽑히게 뽑혔는데 아간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아간을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랑하고 내 영광을 그에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기신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돌려간 물건 중에 또 21장 시작.
내가 돌려간 물건 중에 신할사리 나무의 두 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분덩이의 나를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마 가운데 약속하게 붙였네. 은 200세겔이나이다.
이제 신문을 하는데 자 여기 여호수아가 신문하면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패전을 했다면 내가 만약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뽑히는 순간 바로 나와서 이단 옆차기를 한마디 차고 몽둥이 닦다 이 나쁜 세리야 이러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범인이 잡혔는데 분노가 왜 없겠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전부 흥분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정말 참 훌륭한 위대한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이 아간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대장, 지금 지도자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들처럼 생각하는 참 따뜻한 내 아들아.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범인을 이렇게 색출해 놨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목하고 내가 범인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했으니까 너는 네 자신을 다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비겁하게 다른 소리를 하지 말고 네가 아닌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백을 하라는 거지. 이런 말씀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자백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차여차. 야, 성경에도 여차여차란 말이야. 여차여차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여차여차가 뭔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노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리코 성에 있는 물건들을 다 챙겼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전부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졌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려서 사람과 짐승은 전부 진멸을 시켜버리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라 그렇게 되었는데 그 물건 중에서 뭘?
아름다움을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를 하나? 외투 한 번. 아름다운 외투. 어디 외투가 있으신가요?
신할산이라는
거예요. 어디? 어디 외투라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 신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할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할에서 만들어낸 신할산 또는 미국산, 뭐 한국산 이런 식으로 신할산이라고. 신할이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거예요. 두 강. 그래서 이 두 강은 메소포타미아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거기, 그 강 사이에 있는 나라가 당시에 누군가 하면 바벨론이다. 바벨론 제국이라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화려했던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옛날에 유행가 하고 뭐 미국 노래하면 뭐 무슨 바빌론 이런 노래 있죠. 그게 가사를 이렇게 보면 전부 바빌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타락된 문화가 가장 왕성했고 번영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만든 최고의 이 아름다운 외투. 이 외투는 금실하고 은실을 이렇게 막 짰으니까 번쩍번쩍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 외투를 이 훔쳤어요. 그리고 또 뭐를 훔쳤다고? 은200세겔. 은200세겔이라고 한다면 이 2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년 동안 회사를 근무하고 난 다음에 받는 퇴직금 정도? 그럼 돈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1년에 연봉을 5만 불을 받으면 20년이면 얼마? 100만 불 어치나 되는 그런 상당한 돈이라는 것이 이게.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한나이다. 여기에서 범죄가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범죄가 형성되는 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뭐? 보고, 탐내어 취한나이다. 여러분, 보고 탐을 내어서 가졌다는 것이. 범죄는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참, 요 말 잘 보면 어느 말이 생각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유혹을 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나온 단어들이 이거예요. 하와가 본즉 여호와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가 그 과실을 따먹고 또 그 과실을 자기 남자에게 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탐스럽게 됐다. 범죄라는 건 바로 이거 이렇게 보고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갖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는 것이 좋으니까 막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놀기 위해서 거기 가고 그러나서 교회 안 나오고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뭐가 좋으면 야 여기 괜찮은데 내가 가고 싶으면 막 미쳐서 오늘 낚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낚시 가가지고 잡히는 고기를 막 생각해요. 아, 잡았더니 우럭이 열마리 잡히고 막 생각해. 그리고 나서는 가자 하고 낚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를 빠진다? 교회를 빠진다. 우리가 80평생을 살면 며칠을 사는다면 29,200일을 살아요. 80평생을 산다면 하루도 안 빼놓고 산다면 뭐 죽는 날도 있나요? 하루도 안 빼놓고 살면은 29,200일을 사는데 그럼 교회를 80평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간다면 몇 번을 가냐면 4,160번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4,160번에서 한 40번 정도 1% 정도만 빠져도 될까 참 많이 오늘 이 보세요. 아간이란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60만 대군들이 전부 다 폐전을 해버렸나봐요이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란 사람은 자기가 살짝 감추었어요. 자기 장막에다 감추었을 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감추면 끝이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60만 중에서. 그랬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스라엘 이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잤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하나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이 드리는데, 아니, 100명이 드리는데, 한 명이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100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명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한 명의 범죄가 있다. 교회는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한 명이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되지 나머지를 왜 책임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아니에요. 광야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연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혈연이나 이런 뭐 인맥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야. 교회가. 그래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은 결국 모든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갖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한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면 교회가 연약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약하다, 아프다 그러면 교회가 전부 아픈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약하다 그러면 교회가 전부 약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금으로 만든 쇠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있는데 열 개를 이렇게 전부 연결해서 끌어놨어요.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었다고 가져가죠. 그럼 이 쇠고리가 하나가 얼마나 굵은가 하면 손가락 한 3개 정도로 되는 굵은 것이 10개가 이제 엮였는데, 그럼 단단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처럼 가늘게 돼 있어요. 그걸 중간에 하나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쇠줄의 힘은 든든한 9개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9개가 건강해도 당겨버리면 끊어지는 게 왜 그러질까요? 이 약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되는 거죠. 지금 그걸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약한 부분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약한 부분. 자기 스스로가 일부러 약해지면 곤란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좀, 뭘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고 일부러 약해. 그래서 뭐, 일부러 힘든 요새 저 교회 좀 나이가 싫어졌어요. 관심력 하자도 안 한 거지. 아, 제가 요새 왼쪽으로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대단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져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교회에 어떤 교회가 강하냐, 약하냐, 아주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여기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되지도 않는 성도가 만약 하나, 가라지 하나 끼어 있거나 엄청나게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리를렉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많지는 않지만 전부 쇠줄로 탁탁하게 뭉쳐가지고 끊어질 때 하나도 없다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 공동체가 바로 악한 하나의 범죄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4,160번밖에 안 돼요, 주일은. 근데 그것도 젊어서는 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어려서는. 그러면 반뚝 잘라지면 한 2,000번밖에 안 돼요. 나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나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러면 이모 집사님처럼 거의 한 40년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그래봐야 이제 그러면 한 10년 다녀봐야 520번밖에 안 돼, 10년. 그 중에서 몇 번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심각한 겁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자기는 괜찮을 것처럼 했는데 숨겼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이 있는데 이 뱀이 새,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세상에 뱀이 어떻게 새를 잡겠어요? 뱀이 있는데 나무 속에 기어다니는 땅속에서 울렁울렁하는 뱀인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뭐 뱀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뱀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그럼 새가 쫙 어떻게 올라가면 점프를 팍 해서 다 목을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자, 기어다니는 뱀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까? 독을 품어서. 그것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독을 품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잡겠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쫙 공중에 있는 새를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제가 떨어지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런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새에게는 아니 뱀에게는 눈이 문제였어요.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나는 여우 눈을 가진 줄 알았는데, 뱀 눈을 가졌구나. 뱀이 뱀 눈을 가졌어요. 근데 뱀 눈을 가졌는데, 어떻게 눈이 문제야. 눈을 가지고, 눈을 놓쳤죠. 눈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뱀 눈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 새들이 그 눈을 보면 반해버려요. 눈을 보는 순간에 새들이 그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눈 때문에. 그러면 다 이렇게 딱 내버스가 딱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런 뱀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하세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조심하세요. 하나 눈이 가슴 지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조심하세요. 사실은. 근데 눈이 이제 그렇게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면 도는 것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귀에 듣기 좋게 보이고 우리 입에 맛있게 보이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간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보고 탐내요 취한 나이다. 여러분 보는 것을 진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보고 나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탐심은 또 우리가 드러나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그 행동으로 취하지 마세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바로 보고, 탐내고, 취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보는 거에 무슨 죄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아닌 것은 보지 마세요. 나는 사진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진 들고 닫다 보면 잘못됩니다. 나는, 그런데 벤츠 차가 좋아하고, 벤츠를 밝히다 보면 벤츠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건 지우세요. 벤츠는 어느 상품명이니까 지우세요.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세속적인 것을 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탐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싸워서 탐내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간이 고백을 한다 보니까 자기 장막 속, 땅 속에 숨겼대요. 자, 그래가지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수배를 하면서 보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수배를 하러 갑니다. 한번 22절에서 23절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숨겼던 것이 드디어 장막에서 찾아냈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 갈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져오니까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여기 가져왔구나 이랬을까요? 이거는 아마 여호와 언약궤 이 법궤 앞에다 갖다 두었어요. 왜냐하면 법궤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상징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앞에다 갖다 두었다는 거죠. 드디어 물건을 찾자. 이제 여호수아는 범인 색출을 했고 그리고 그 범인 색출에 대해서 신문을 했고 신문을 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증거인 장문을 드디어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확정이 되었죠. 그럼 이 확정된 범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24절부터 우리 26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가는 어떻게 됐어요? 왜? 범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아가는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게 되고, 집안이 패가망신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골에게 속했던 이 아간에게 속했던 것은 아들 딸 다 무섭죠? 훔쳤던 것 모든 것 다 가져갑니다. 장막, 소, 양, 뭐 짐승들, 재산장, 재산 다 가져갑니다. 아가는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을 불태우고 거기에 돌무덤이 하나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간만 죽이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누구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아내는 빠졌네요. 그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다음에 아내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을 아내는 살았네요. 아,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아내,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소유권이지만은 아내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살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각자 멋대로 하는데, 아내 이름 여기 쓰이지만 않았을 뿐이 아내도 당연히 죽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간만 잘못했는데 아간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간의 딸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니 나만 한 대 맞으면 되지 우리 서연이는 왜 때려요? 우리 슬아는 왜 때려요? 나만 한 대 때리면 되지. 근데 오늘 보니까 아간은 그걸 항변할 만하잖아요. 왜 아간 나만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죽이면 되지. 더군다나 이 신명기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내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에서 끝내라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족들을. 왜 이럴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 그 거룩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내게 바쳐진 것들, 이걸 헬라어로 아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내게 받쳐지는 것은 무조건 받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근데 받쳐졌다는 그 말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진멸이에요.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고 딸이고 아들이고 어린애고 노인이고 사람을 그 여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는 것이에요. 소, 양, 돼지, 학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에요. 진멸하고 다 밝혀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귀금속과 가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겼으니까, 그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그 모든 벌이 너에게도, 어긴 그 사람에게 돌아갈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렘이라는 법이죠. 그걸 어기면 네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백성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이, 어긴 네 자신이 바로 여리고의 백성이 될 것이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셔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죄를 짓지 않았고 한 아간이 하나의 죄였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의 그 하나님 원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행하시는 그 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은 내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믿든 안 믿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교훈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왜 아골골짜기라 했을까? 이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아골골짜기처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보면서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죠? 이 돌 기둥이 세워진 것이 길가에서 요단강에서 세워진 걸 봤죠. 그때 뭐였어요? 그 기둥은 뭐였어요? 누가 이 강을 건너겠느냐, 요단강을. 그때 후손들에게 얘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람한 요단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벽을 세웠어요. 그 돌무덤, 돌벽에도 세웠다고 해서 돌을 타고. 근데 오늘 이 아골 골짜기를 만들면서 돌무덤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 근처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된다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아골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의 부족한 점, 그거보다 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아골골짜기를 그려보세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믿음생활, 신앙생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리고성까지 물리치고 물리친 그들이 아닙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단강까지 건넜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범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패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골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